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 0시부터 해제됩니다. 병원 등 일부 취약시설을 빼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꼭 써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에 어디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최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버스를 탈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탑승해야 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산의 대합실과 승강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 안에서는 꼭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탑승 중일 때는 마스크를 여전히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철도와 여객선, 항공기, 택시에서도 탑승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주로 타는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곳과 해제되지 않는 공간이 같이 있는 곳에선 혼선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안에 약국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형마트 안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더라도 약국에 들어갈 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풀리는 헬스장도 의무 시설로 남아있는 병원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지만 일부 시설에선 여전히 의무입니다. 권고와 의무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이렇게 바뀐 대로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김나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내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안입니다. 다만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또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선 의무 조치가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곳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또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이 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했지만 역시 권고여서 안 쓴다고 과태료를 물진 않습니다. 다만 의무가 유지되는 곳에선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내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1단계 조정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만 하는 2단계 조정의 조건으로 방역당국은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국가 위기 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는 등입니다. 독일과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어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다시 나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단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가 최종 결재한 사안들을 주로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33페이지 진술서를 냈고 모든 질문에 진술서로 가름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조사 시간을 놓고 줄다리기도 오갔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게 남았다며 저녁 식사 뒤 심야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표 측은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심야 조사를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심야 조사 없이 끝났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일부러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준비한 질문을 다 해놓고도 보여주기식 조사를 또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개발 수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월 말과 2월 초 날짜 두 개를 찍어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 권력이 10년에 걸쳐 민간업자와 유착돼 특혜를 준 의혹이라며 최종 결재권자를 부실하게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등 이른바 민생 행보를 앞세워 본격적인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오늘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내일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각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과 30조 규모의 추경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가 민생 부문을 고리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 국면 전환도 시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치쇼로 일관하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나 추경 편성 또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당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국회가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실도 난방비 문제는 전임 정부에서 국제 가격 인상분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해 국민과 기업이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이케아 매장 주차장에서 불이 새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차장은 물바다가 됐고 일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물이 흥건히 차오른 주차장. 천장에선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아까 저기 물폭포 떨어진데. 누가 119 왔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가구 업체인 이케아 광명점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물이 대량으로 새면서 엘리베이터 두 대가 멈췄고 시민 13명이 1시간 동안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케아 측은 사고 발생 25분 만에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케아의 대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이 차고 바닥이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인데도 별다른 통제가 없었고
좀 차단을 해놨으면 이제 저도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출입을 막 시켰다는 게 저는 좀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안내를 하는 직원들의 숫자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때 시큐리티 직원분들이 바깥쪽엔 거의 안 계셨고 뭔가 제지를 하신다거나 하는 게 없어가지고
매장을 나가려는 시민들과 상황을 모르고 들어오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주차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좀 살얼음이 꼈다 그래야 되나? 길도 좀 미끄럽고 갈 때도 좀 그래서 무서웠고.
이케아 측은 수리를 마친 뒤 오늘 오전 11시부터 정상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겐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소화전 주변의 배관 부품이 망가져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빌라 천여 채를 사들였다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불과 몇 년 전까진 모텔 청소부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생전 종잣돈으로 빌라 수십여 채를 받았고 자신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사타공인 천빌라라고 불렸거든요.
천빌라, 김모 씨의 살아있을 때 별명이었습니다. 김 씨가 마희바흐를 타는 재력가로 알려진 건 불과 수년 전부터입니다.
사기를 당했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집을 날렸었고, 뭐 고시원 이렇게 뭐 모텔 청소부도 하고.
김 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하다 빌라 40채를 공짜로 넘겨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그걸 준 거야, 누가 40채를 명의를. 이거 나중에 세금이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제 그랬더니 모르니까 관계 문제 안 된다고.
하지만 지난해 초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며 김 씨는 결국 체납자가 됐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알아서 세입자를 구해나가던지 돈을 더 주고 집을 사라며 억제를 부렸습니다.
내 마음이죠, 내 집인데. 나는 내 돈 받고 팔 거예요.
하지만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졌고 지난해 10월 결국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겨진 세입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딱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모든 게 다 다시 끝나버리고.
배우나 공모자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자기가 늘 하는 말이 들어가도 자기 부동산 일을 다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는 겨울입니다. 앞으로 더 오른다는 소식에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에서 난방비 폭탄을 피해간 가정을 찾아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127제곱미터, 47평 아파트에 주부 송수정 씨와 남편,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아들 셋까지 모두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난방비는 약 13만 원으로 같은 크기 집 평균보다 7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올해 그 난방비가 너무 오른다 그래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 온도는 낮추고.
집안 온도는 19도나 20도를 유지합니다.
요 며칠 되게 추웠잖아요.
네, 네. 옷을 두껍게 입혔죠, 애들을. 저도 그렇고.
1년 전 설정했던 집안 온도는 22도. 당시 아이들은 집에서 내복만 입었고 송 씨도 반소매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같은 면적의 집보다 난방비가 16,000원 적게 나오는데 그쳤지만 1년 만에 차이를 크게 벌린 겁니다. 올겨울에 전기요 2개를 더 사, 4개를 쓰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쪽 방은 따뜻해서 전기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따뜻한 방도 전기요를 다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놀아도 장난감 놀 때 잠깐 놀고 또 전기요 와서 책도 읽어요.
최근의 난방비 폭등은 12월 일찍 찾아온 강추위와 1년간 40%가량 오른 도시가스 요금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값이 치솟자 정부는 지난해만 4차례 가스요금을 올렸습니다. 보통 1월 난방 사용량은 12월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자 앞으로 난방비 더 나올 걱정에 시민들은 잇따라 절약 꿀팁을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도는 이른바 꿀팁 중엔 사실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온수 쓴 다음 수도꼭지 방향을 찬물 쪽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물을 계속 데우려고 보일러가 공회전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요즘 수도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물을 틀어야 보일러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두는 습관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비키거나 이렇게. 아, 난 따뜻한 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때다 다시 이렇게 하면 제 보일러가 돌면은요 한참 돌아가요. 제가.
내렸는데도 돌고 있어요.
쟤는 한 1분 이상 돌아요. 그러니까 저게 낭비예요.
개별 난방 가정은 온수 온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로 쓰다가 내가 그게 너무 목표 온도에 도달 안 해서 차다 이러면은 그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같은 시간대에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 데우는 데 쓰는 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끔찍한 신생아 유기 사고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베이비박스를 만든 이종락 목사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락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신 네.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 베이비박스 목사님이 최초로 만드신 곳이잖아요.
네. 2009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아,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네. 예,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인지 앞서 보신 영상도 있고 또 얼마 전 고성에서 영유아 또 유기 사건 있었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됐고 그러나 다행히 아이 목숨을 안전하게 좀 살려서 네. 그나마 좀 예, 다행입니다.
근데 판결이 나온 걸 또 제가 최근에 다른 사건이지만 봤더니 뭐 1년, 2년 이렇게 너무 형량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은 그 지금은 면모들에게 보호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네. 행정적으로. 네. 예, 복지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부끄러워야 되는 그런 문화들. 네.
그러니까 늘 못된 아이야. 그 면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 또 소외시킴, 멸시와 천대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인정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출산을 해도 네. 선택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미혼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문제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요. 네. 이게 왜 엄마들이 이렇게 밖에 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보호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가장 먼저
이제 그 2012년 8월에 네.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개정이 되면서 출생신고 의무화, 그 이제 출생신고 의무화를 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죠. 그리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혼부들, 그리고 근친상한 아이들,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의 불법 외국
노동자들.
예, 노동자들의 아이들 출산, 그리고 이혼하고 난 뒤에 한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사각지대에 네. 놓인 미혼고들에게 네. 책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지원도 네. 제대로 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은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민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 법제도 행정, 이거는 빨리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2009년부터 지금 1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네. 제도적 마련 같은 것들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까? 느끼세요?
아닙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고요. 우리 주사랑 공동체, 그 장애인 공동체와 베이비박스에는
네.
국가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이 없이 이제 우리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서 봉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베이비박스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기를 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엄마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출산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네.
입법제도 행정 때문에 이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보호를 뭐 자기가 못 키우니까
도와주는 것이네.
예. 이게 못 키우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을 유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는
네.
이것을 이제 안전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
네.
유기하지 말고 안전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을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진 살인적인 추위에도 백화점 앞에는 여전히 명품을 사기 위한 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1인당 명품 소비액 전 세계 1위. 백화점 명품 매출액의 절반가량은 2030 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 통계를 말하는 뉴스 퍼센트에서 안지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 30대들에게 명품을 사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다들...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 때문에.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2030 세대 사이 명품 열풍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 번호표를 받기 위해 개장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은 물론. 몇 시에 오신 거예요?
1시 조금 안 돼서.
개장 후에도 명품 매장 앞에 길게 늘어진 줄 상당수가 이들 세대로 보입니다. 실제로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액 가운데 2030 세대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꾸준히 50%를 육박했습니다. 이들 스스로 명품을 사는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꼽습니다.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유튜브 등엔 이들 세대 사이에서 자신이 산 명품 사진을 올리거나 명품 품평을 하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이 같은 소셜미디어에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문화까지 겹쳐 명품이 또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일단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호의존적 문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소속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물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 세대에는 그게 명품이라면
물론 젊은 층의 명품 소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의 구매를 분석한 한 조사에서 MZ세대의 최근 1년간 명품 구매율은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는 시장 규모로는 세계 7위, 1인당 소비액으론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명품 소비가 더 두드러지는 건 불평등 영향이란 흥미로운 분석도 있습니다.
불평등에 노출이 되면은 그게 의사결정을 근시안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또래 집단의 과시적 소비나 부를 경험하고 이를 불평등하다고 여기면 미래보단 현재를 위한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니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보다 약 6배 더 높았고 자산은 상위 20%가 국내 전체 자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평등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셜미디어 이용률과 시간이 겹쳐 명품 소비로 나타난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30 세대의 명품 소비와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69.5%입니다. 이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서울에 사는 2030 청년들에게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이처럼 개선조차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MZ세대들의 높은 SNS 이용률이 만나서 이들 세대들이 오늘의 명품을 사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미국 동남부 멤피스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관에게 구타당해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주말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3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뉴욕 시내에 세워진 경찰차 앞유리를 한 남성이 발밖에 뜨립니다. 시위대에 둘러싸인 경찰은 자리를 피할 뿐입니다. 뒤이어 출동한 추가 병력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3명이 체포됐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선 시위대가 행진을 하면서 인근 고속도로 통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멤피스에서 흑인 청년 타이온 니콜스가 경찰의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흘 뒤 숨진 것에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특히 경찰관 5명의 잔혹하게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로 번졌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구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시 경찰은 이들이 속한 특수경찰부대를 영구 해체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평화 시위를 당부했습니다.
We're a country of law and order and means by which we can peacefully protest and let the courts make the judgment.
한편 올 들어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선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들은 새벽 시간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 외곽 지역에 차 안에서 총에 맞았는데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백브리핑은 최재원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마지막 발악으로 뉴스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발악, 누구의 발악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은 자판기가 좀 유명하잖아요. 워낙 네. 종류도 많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고래 고기를 파는 자판기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좀 영상을 좀 보시죠. 고래 스토어란 이름이 붙은 자판기들인데 종류가 많죠. 이 회부터 통조림, 튀김, 스테이크, 베이컨도 있습니다. 가격이 1,000엔 정도라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 9,500원쯤 되겠죠. 도쿄 비롯해서 매장을 4개 낼 계획이고 앞으로 100개까지 늘리고 싶다고 합니다. 왜 이런 자판기를 만든 건지 이 업체 사장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대형 슈퍼사는 반호계 단체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クジラを 扱ってくれないんですね。どうしても食べられる場所をもう自分たちで提供しようという思いを込めて出店しています。
자판기가있는것도신기한데고래고기종류가저렇게많은것도참신기해요。
네그렇습니다이게그런데자판기로만그치는게아니고요일본업계에서는아예요리법을소개하고있기도합니다일본포경협회라는곳의홈페이지를보면요이렇게요리를하면쉽고맛있습니다그러면서여러가지레시피를소개를하고있습니다뭐구이부터튀김볶음밥20가지넘는요리법을소개를하고있는데이햄버거로도먹을수가있고스테이크로도먹을수가있다면서고래를많이먹으면해양생태계에오히려도움이된다이런좀납득하기힘든주장을하기도합니다
제가언뜻듣기에도정말납득하기어려운얘기입니다오히려이제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서무분별한고래포획을못하게하는건데글쎄요동물보호단체에서가만히있지않을것같은데요
네그래서비판이쏟아졌습니다이국제동물보호단체들이이렇게비판을하고있어요일본포경업계의마지막발악이다이런날선비판들이나왔는데이고래잡이업계가갈수록어려우니까매출을늘리기위해서저렇게자판기도내놓고조리법홍보하는게아니냐라는겁니다
그래서마지막발악이었군요그러니까장사가잘되지않으니까매출을좀올리려고자판기까지내놓고있다마지막발악이다네
그래서이업계상황이어떤지를좀살펴보려고이현지언론보도를좀살펴봤는데이지난해6월에요미우리신문보도를좀보시죠제목이지원없이는산업을유지할수없다라고붙어있고요이기사내용을보면은2020년고래소비량이60년대와비교하면 99% 가줄었다
네
그래서정부지원없이는고래고기계속팔기도어렵다라는내용입니다실제로도정부가수백억원씩지원을하고있다고해요
아정부가지원을하고있군요근데원래국제사회에서는고래를못잡게하는데일본은그런데도하고있죠
그렇습니다일본은이고래포획이합법인몇안되는나라중에하나입니다이2018년에국제기구를탈퇴하면서상업포경그러니까장사목적의고래잡이를재개를했습니다국제사회비난을감수하면서했던조치였는데그런데도찾는사람은좀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셨던이자판기장사과연잘될수있을지좀지켜봐야하는상황이라고할수있는데일본의젊은세대생각도좀들어보시죠
興味はあるけどわざわざ来ないかなって感じで普段は鶏肉を食べます
핵폭을날리고있어요굳이오지않을것같다라고얘기를하는데젊은세대들에게만인기가없는겁니까
그래서 좀 실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를 가져왔는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고기 얼마나 먹나 소비량을 보면 이 닭고기가 14kg, 돼지고기 13kg, 소고기는 6kg, 근데 고래고기는 0. 사실상 일본 사람들 한 사람이 1년에 뭐 두세 점 먹기도 좀 어려운, 그래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0년대만 해도 고래고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좀 가장 인기 있는 고기였거든요. 학교 급식으로도 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업 포경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죠.
네, 우리는 금지가 돼 있고 다만 이 그물에 잡힌 일부 죽은 고래들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또 불법 포획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고래고기 못 먹지만 고래땡 있잖아요, 과자. 네. 그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판기 나오면 우리나라는 또
네, 뭐 그거는 불법도 아니니까요.
합법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기자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소속된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아온 손흥민 선수, 드디어 두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도 두 경기 연속 골을 이어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페널티 박스 우측 바깥쪽에서 패스를 받은 뒤 왼발로 그대로 감아찹니다. 공은 골키퍼도 손댈 수 없는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10분 뒤에는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리시치가 뒤꿈치로 연결한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를 받아 한 바퀴를 돌며 수비수를 따돌린 뒤 왼발 터닝슛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의 감아차기를 대비해 골키퍼 중심이 왼쪽으로 쏠린 것을 역 이용한 겁니다. 손흥민은 페리시치에게 달려갔고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같은 왼쪽에서 뛰며 호흡이 맞지 않을 때마다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며 불화설까지 번진 두 선수라 이번에 만들어낸 합작골은 의미가 컸습니다. 손흥민의 멀티골은 지난해 10월 이후 108일 만입니다.
This goal where needed, I think as a striker or as an attacking player, I think you need that always the goal. Doesn't matter how good you are playing or how doesn't matter how bad you are playing. So I think the important is that.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프레스턴을 3-0으로 완파하고 FA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마인츠의 이재성도 보흠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팀은 이후 4골을 더 몰아치며 5-2로 이겨 7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열린 프로배구 별들의 잔치 V리그 올스타전에서 관록대 패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승패보다 더 뜨거웠던 건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세리머니 경쟁이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팬들의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스타가 등장합니다. 김연경의 깜짝 이벤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설레고 약간 안 믿겨요. 진짜 생각도 못해가지고 처음에 연경언 나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꿈에 와 있나.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오른 올스타전. 배구 코트에선 MG대전이 펼쳐졌습니다. 남녀 각각 95년, 96년을 기준으로 M스타, G스타로 팀을 구성했는데 여자부 M팀엔 도쿄올림픽 4강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관록에 맞선 후배 G팀은 패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점수를 주고받을 때마다 펼쳐진 세리머니 경쟁은 득점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이다현 선수랑 뭐 이주아 선수 뭐 막 준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지금 김희진 선수도 그렇고 양혜진 선수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숟가락 정도만 얹고 애들이 지금 뭐 네 작살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득점 때마다 다른 세리머니를 선보이자 질세라 선배들도 반격에 나섭니다. 느닷없이 여자부 경기에 남자 선수들이 등판해 강 스파이크를 때리자 이를 거뜬히 받아내기도 합니다. 또 나갈 뻔한 공을 심판이 살려내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주심석에 올라가 판정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올스타전에서만 가능한 볼거리들이 펼쳐진 가운데 백미는 서브 대결, 서브킹은 시속 117km의 이크바이리가 서브퀸은 시속 89km의 엘리자벳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리베로 콘테스트에선 최효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승부를 떠나 팬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프로배구.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없이 경기장에 입장해 응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배구 올스타전 현장에서 JTBC 최종혁입니다.
날씨 플러스 시간입니다. 1년 중에 체중이 늘기 쉬운 계절 바로 겨울이죠. 요즘 특정 음식점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채소로 만든 대체식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채보다 고기류에 손이 먼저 가는 분들, 이건 어떨까요? 자세한 소식 김서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찾은 직장인 강우정 씨. 고민 없이 집어든 건 도시락입니다. 에그 샌드위치와 계란볶음밥인데 여기에 들어간 계란은 진짜 계란이 아닙니다. 채식용 대체 계란입니다.
급하게 먹을 게 없었는데 편의점에 채식 도시락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계란이랑 비슷한 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감은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고.
채식의 시작은 환경과 동물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였습니다.
인간이랑 동물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건강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채식을 하고 나서 건강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수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채식용 대체 음식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동물 보호를 넘어 건강까지 챙기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체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중입니다. 실제로 한 편의점에 따르면 채식 관련 상품 매출은 지난 1년 동안 15.9%,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26.7% 늘었습니다.
많이 달려졌죠. 아주 건강한 먹거리만 찾아요. 샐러드, 그리고 육식의 도시락보다 채식의 도시락을 많이 찾고.
지난주 전국을 꽁꽁 얼게 했던 한파는 이번 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낮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은 아침에 영하 7도에서 1도 사이, 낮에는 1도에서 6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요일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뒤, 내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화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된 지난 2021년 이래로 우리의 일상은 늘 마스크와 함께였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도 거리의 풍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이점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 아닐까요? 감염에 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대. 의무가 아닌 배려.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